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찾자면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자체를 인간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로 언약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역사를 인류 구속의 역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과 연관지어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자면은 몇 년간을 다룰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다루면 대략 약 6,000년 정도밖에 다루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영원한 시간 전에 이미 계셨고 어떤 한 순간에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이 인간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에서 고작 6,000년이라고 하면은 다루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너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조금 좁은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게 성경 자체가 구원의 역사고 구원에 관련된 책이라면은 동물은 왜 만드셨느냐? 동물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이 뭐 죄 지었습니까? 동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물 이야기는 설명을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천사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사망이라는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천사는 죽질 않습니다. 그럼 누가 천사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천사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을 천사가 없어요. 천사는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각자가 담당할 뿐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물 이야기도 나오고 천사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구원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신앙에서는 이 성경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에베소서 1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창조물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고 하늘의 왕국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을 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기간 이거 역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왕국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일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무엇인가?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그대로 임하는 세계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실 때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통치가 땅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의 왕국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물리적이고 영토 경계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왕국의 법과 행정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국의 영토, 지구상의 땅덩어리, 이 왕국의 영토가 있어야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실체를 가지고 있는 왕국입니다.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은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왕국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요? 천년 왕국에서 만나고 영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두 왕국이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의 한 부분으로서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자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곧 에덴 동산이 물리적이고 유형화된 실체로 나타나신 그 하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곧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또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 안에는 언약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걸 먹게 되면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건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를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고 다른 존재의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게 되면 결국은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딱 포로나 종으로 잡으면 그 사람 가진 거는 전부 다 주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사람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그래서 마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서 세상에 있는 온갖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마귀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여인의 씨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첫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를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가 여인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로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 안에는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씨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왜? 이 땅을 다스릴 왕, 통치자가 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왕국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복을 말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 고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해서 계속 약속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또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영토의 경계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가지고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이 되도록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들이 오늘날 번성해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거죠. 자, 왜 단수형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국가가 성립하려면 사회시간에 아마 배우셨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왕국이 성립하려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토는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마지막 날들의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국의 영토도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 안에 들어갈 백성들, 왕국의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왕국 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속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에서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치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기근 가운데에서 보호를 합니다. 이집트의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웁니다. 말하자면 이집트라는 곳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거기서 강성하게 키웠습니다. 내려갈 때 70혼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70명. 하지만 나올 때에는 얼마요? 장정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다 치면 한 200만 대군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줍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보물. 이 특별한 보물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특별한 보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 속에 감추어진 특별한 보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밭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역시 온 땅 가운데 있는 특별한 보물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왕국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 왕국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제사장 왕국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교회에게 약속하신 내용하고도 일치합니다. 이것과 대응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세 가지를 보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다 나오죠?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세 가지가 똑같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왕국의 목표는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이 제사장 왕국 역할이에요. 신약교회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사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왕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가 두 주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제사장 왕국이 있고 하나는 신약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지키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제사장 왕국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았더니 자기들만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에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보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어리석은 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택한 족속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그런 취지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제사장 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팔레스틴 언약이라고 합니다. 혹은 땅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나오는 복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원수가 너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 너무 유명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 땅의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징계를 받을 것이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순종하면 복, 생명,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은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말고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틴 언약은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왕국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팔레스틴 언약입니다. 영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배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리고 16절 말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16절, 집, 왕국, 왕좌.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왕가, 왕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씨, 단수입니다. 씨 가운데에서 왕국을 건설할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왕좌, 왕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거부하면은 왕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쭉쭉쭉 왕가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 프로그램을 중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마침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저 구약의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통한 그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 한자로 쓰면 신약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죄를 씻어주는 샘물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우리 찬송가 중에서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그 찬송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이건 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새 언약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왕국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곧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다섯 가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세상 모든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상 왕국이 땅 위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니엘 4장 17절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다윗에게 다윗 왕과 다윗 왕권, 왕국, 다윗의 왕좌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 팔레스틴 땅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하늘의 왕국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제사장 왕국, 다윗 왕국, 이 왕국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유대인들은 왕국의 물리적인 속성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좋다. 이것까지만 알았지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회개해야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메시아가 와서 날마다 빵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메시아가 와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게 해줄 것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왕국에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이스라엘 각 집을 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케사르,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왕 아니고 우린 그런 왕국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왕과 왕국을 받아들일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늘의 왕국은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왕국 프로그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서 왕국에 들어올 백성들을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왕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라, 이렇게 선포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값비싼 진주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은 보물을 산 게 아닙니다. 보물을 산 게 아니고 밭을 샀어요. 밭을 사면 밭 안에 있는 보물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밭이 예수님께 돼야 되는 거예요. 밭은 뭐라고요? 밭은 세상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온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실 때, 곧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땅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45절에 보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밭을 샀지만 45절에서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존재,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왔던 그 제사장 왕국과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보라가 아니라 가서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가서 전파하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추진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서 너희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제는 온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창조물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서 유대인 사역 대신에 이방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사장 왕국의 기능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눈 멀어 있는 동안 신약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면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나면은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유대인 사역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신약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신약교회가 완성이 돼서 휴거가 되고 나면은 유대인 사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봉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중동의 그 불편한 관계들, 적대적인 관계도 다 평화롭게 해결을 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7년간 언약을 세우지만 3년 반 만에 배신을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런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하거나 변화되어서 휴거되었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내려오고 또 살아남은 환란기 가운데에서도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가고 환란기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순교당했던 그들 순교당했던 그들도 천년왕국 직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 1세대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분의 왕권이 인정을 받고 물리적으로 왕국을 세우고 왕국의 영토도 소유하고 있고 왕국 백성들도 소유하고 있고 천년왕국에서 바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만납니다. 그런데 천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1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의 몸, 변화된 몸이 아니라 부활체가 아니라 현재의 몸을 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잘 믿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구원받을까요?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천년이 다 지나가면 결박되어 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쇠지팡이 권세로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반역할 생각을 못하는데 천년이 지나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선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고 마귀 편에 서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흰 왕좌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집행하셔서 죄인들을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한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사는 100년, 150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채 100년도 못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왕국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인생이 소중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결코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겠다고 거절을 하면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있던 자들이 다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이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은 제사장 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던 제사장 왕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왕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실질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영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왕국의 영토도 있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 가족, 친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끌려 들어가지 말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왕국 백성, 곧 왕가의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